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그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믿음과 화합해서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내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살아 역사하심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들은 복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그들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들은 복음이 오늘 듣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그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죄를 죄로 비춰서 그 고백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죄를 토해낼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살고 싶은 마음과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훌륭하다든지 어떠한 그들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아니면은 그들이 원래가 그 종교적인 어떠한 그 율법을 좇아서 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생활에 익숙되었기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되었을 때는 그 복음의 능력 자체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새 창조의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는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우리가 그냥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아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의 눈에 티는 보지만 자기 눈에 대들보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영적 장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이 그걸 알면 차라리 난데 너희들이 모르니 더 큰일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눈이 안 보인다면 눈을 뜨게 해달라든지 아니면 보이는 사람의 도움을 청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옳다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귀가 되어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한번 그냥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이 그들에 대한 마음이 계속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생각할 때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뿐만 아니에요. 다른 에베소나 빌립보나 그러한 모든 교인들에게 바울은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목숨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다못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오히려 학대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내 친족들이 내 그 동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거라면은 내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지요. 바울이 가진 그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이 가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갖게 된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그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자꾸 되풀이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새겨줍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잘 사는지 소문을 들으니까 잘 있다 그래요. 디모데를 보내서 보니까 들으니까 또 정말 그들이 그 믿음으로 잘 살고 있고 또 사랑의 수고함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잘 하고 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또더 붙들어 줘야 되겠다. 또 보고 싶다.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들에게 원하는 것,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계속해라. 더 힘써 해라. 왜냐하면 우리들은 더 성장하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오늘의 100점이라 할지라도 내일은 그보다 더좀 잘해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오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에 필요한 믿음,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산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요 하루의 괴로움이 족하고 수고와 슬픔이 70, 80 우리 평생에 이렇게 뒤따라 다니는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살이에 헛되고 헛된 그러한 썩은 열매라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가진 것 같고 된것 같고 뭐한 것 같지만 그게 다 허무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낙엽에 떨어지는 그 폭포에 떨어지는 한 낙엽처럼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무슨 좋은 경험을 했던, 뭘 어떻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간에 결국 우리는 죽음으로 가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고 그 심판, 그 멸망에서의 구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반드시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또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즐기고 우리 맘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서 끝이다. 그럼 끝이에요. 끝이 아니니까 문제지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느냐, 영원히 어둠에서 지옥 권세 속에서 그렇게 사느냐가 지금 우리의 삶의 이 짧은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 더 원망받으실 만한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공정하고 공의롭고 그리고 옳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행위 의롭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죽고 다 멸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모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악인도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죄값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치루어졌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나는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얻었습니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구원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능력이 뭐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가진 그 마음, 구원받은 자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한테 그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 감사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가 잔뜩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멸망에서 구원받은 그 자체 하나로 그것만 아니지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아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 안에 지금 임해 계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 안 되는 거 하나님하고 늘 연합을 누리면서 동행하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모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숨길을 느끼게 됐고 하나님의 품을 느끼게 됐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있고 그 눈동자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원한과 나의 어려움과 그런 거를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하나님한테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기 원한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지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늘 마음으로 입술로 삶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실수 없이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거를 매일 항상 늘 쉬지 않고 변함없이 누리며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지금 실수 없이 하나님은 행하고 계실 텐데. 응? 근데 왜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체험되지 않나?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끄지 말라지요. 성령을 여기서 보면은 이제 불로서 됩니다.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사실 성령님의 불이라는 거, 성령님의 힘이라는 거는요, 다이너마이트 같아가지고 폭발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을 누를 수 있는 존재가 없고 그런 것이 없어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도 없고 또 누구도 사실 지시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이시니까요. 소멸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다른 모든 것을 소멸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는 말이 왜 나오나? 하나님이 모든 인생,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자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그래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건꼭 사람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근데 물론 믿음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믿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거는 또 우리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성령님의 실수 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으면 내 삶에서는 그분의 불을 끄는 거예요, 자꾸. 내가 믿으면 그걸 체험하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는 병이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실제로 많이 아파요. 뭐 병원에 가서도 병명 잘 나오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허약했고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제가 병에 대해서는 어느 면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 안에서 병이 없는 그 속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 안에서는 병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육체의 연약함과 내 육체가 느끼는 이 많은 통증과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이 무너지고 신경 하나하나가 근육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내가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아주 절실히 그 인식할 수밖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함은 제게 가장 유익됐어요. 제가 제 맘대로 안 사는 데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어떤 뭐 물질이 필요하거나 나의 어떤 세상적인 다른 그 소욕이라 그럴까? 그 모든 것을 다 내가 유혹받지 않는데 가장 나를 근신하는 데에 유용했던 것이 내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통증을 느끼고 아프고 몸이 안 움직여 보면요. 딴게 별로 아무것도 내게 그렇게 꼭 필요하고 소용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무너진 일이 없는 것이 사실 희한한 일이에요. 왜 평강이 무너지지 않았냐면은 주 안에서는 병이 없고 예수 안에서는 죽어도 살리라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그네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형태는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대로 가는 걸로 그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했으면 이제 내 뜻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천지창조 중에 벌레가 있는 것이 내가 징그럽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소름끼쳐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 나로서는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좋게 여기신 것.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이쁘다, 굉장하다도 하지만 싫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어떤 거를 보고 싫다라고 한들 또 내가 나를 보고 싫다라고 한들 그것은 정말 상관이 없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것을 나도 좋게 여기리라. 그래도 나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내 반응을 합니다. 싫은 건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징그러운 건 징그러운 거고. 아니, 뭔가 정말 몸이 감당이 안 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지으신 거, 하나님 하시는 거다 옳은데 내가 감당 못할 것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벌레를 싫어하고요. 뭔가 그냥 확 하면 놀래면은 정말 그것 같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괜히 괴롭히거나 괜히 장난 삼아 농담 삼아 그렇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니까요. 절대로 나를 이렇게 골린다 그럴까? 우리는 아이들 보고 너뭐 어디 개천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그러고 네 엄마 어디 있냐 그러고 이러고서 애들을 놀리기도 하고요. 애들을 괜히 건드려서 울어봐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 그런 정말 악한 어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하나님하고 달라서 싫고 좋은 것도 많고 무서운 것도 많고 그런 거다 좋게 여길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런 내가 잘못이죠.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으니까 나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그렇게 되기 원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걸 항상 뭐예요? 솔직하게 고백해요. 나를 지켜주세요. 거기다 놓고서는 내가 제일 막 이렇게 못 견뎌하는 데를 하나님이 집어넣고 나를 골탕 먹이지 않을 하나님인 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일부러 나를 그렇게는 안 하시리라 생각해요. 그러나 내가 싫고 좋은 거를 자꾸 가리는 일은 제가 자꾸 포기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하고 다른 일이니까. 이거는 나의 죄니까. 내가 가르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거 좋게 여기시고 모든 게 다 뜻이 있어서 하시는데 내가 자꾸 내 반응으로 싫고 좋은 거를 자꾸 따지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사람을 놓고 따지고 사람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지요. 막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막 칭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싫어하는 것 나타나면 그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거를 자꾸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그게 칭찬하더라도 조금 경계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똑같이 그거를 비난의 화살로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한다는 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관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살로니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계속해라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해라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갖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건 내게 인사하고 내게 마음에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상종도 안 했고 나하고 관심도 없었고 상관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가 된 거.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다른 데 갔다 보니까 뒷사람들 다 잊어버렸나? 아니요. 계속 사랑. 사랑하는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넓어지고 사랑하는 강도가 더욱더 자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 있는 것이 아니로되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사랑.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만이 효력 있다는 거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역사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내 사랑 아닙니다. 바울이 사랑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칼날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의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단호한 바울이 이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보면 그들의 어떠한 잘못을 책잡기보다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들 안에 믿음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그들을 다 이렇게 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거나 생활 습관적인 걸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집어서 그건 하지 마. 그런 식으로 앉지 마. 그런 식으로 먹지 마. 그런 식으로 옷 입지 마. 얼마나 뭐가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유대인적인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살았던 그거를 다 버렸지요. 하나님이 받으신 것 같이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일본에서 선교사로서 생활하면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나 한국인 성도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자꾸 한국식으로 그 일본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려고 하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 시키는 거나 뭐 이렇게 큰 들어가면서 기도 시키는 거나 뭐 여러 가지를 그 한국 성도들의 그 뭐라 그럴까 믿음 생활에 어떤 그 모양을 흉내내게끔 만드는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음악을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락을 좋아,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고요. 한국 사람들은 김치, 고추장, 그런 된장 그런 거 좋아하지만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거는 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 갖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김치 먹고 고추장 먹어야 성령 충만해져서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하는 모든 거는 그렇게 하면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냥 이것저것 다 따라 하려고 그러는 거. 정말 이것저것 다 따라 하려면 예수님 따라 하세요. 사람 따라 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거 따라 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거를 가미해서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고 내가 연태까지 경험했고 내가 연태까지 알고 있던 그 모든 지식은 너희들 앞에서 절대로 그것을 알려고도 안 하고 그걸 전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심에 의존해가지고 그는 하게 하는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에 온전히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나는 이런 식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냥 자기 그걸로 딴 사람도 그렇게 흉내내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당신이 들으시고 당신이 그거를 조처하세요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각각에게 계셔서 각각에게 말씀하시고 각각에게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들이 성령님하고 친하도록 해야 되는데 바울 쫓아가려면 이거 바울 쫓아서 다 아테네 가야지요. 데살로니카 남으면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항상 말씀에게 성령님에게 위탁하고 자기는 성령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쫓는 성령님이나 그들을 그 데살로니카에서 그들을 돌보고 계신 성령님 같은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자기가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도 성령을 쫓아야 되는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님은 능히 그 교인들을 돌볼 수 있는 분인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날 때에 제자들을 하나님께 위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내가 가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왜? 진리의 영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와서 그분이 너희들과 늘 함께 하실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형체로 오셨을 때는 제자들과 늘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는 계실 수가 없었고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와 동행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각각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와 동행함이 가능하고 주와 동행한다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더불어 같은 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다 하나님에게 위탁하고 그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순종해 가면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원대한 그 일이 지금 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자 되어서 하나됨을 지키는 그러한 일이 성령으로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냥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거는 그 성령님의 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돼요. 아니면 사람한테 쫓아가든지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뭔가 보이는 곳에 자꾸 가야 돼. 성령님 아니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계심을 알면 우리는 우선 평강해요. 근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순종하면 성령을 좇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시드는 일이 없습니다. 좌절하는 일이 없어요. 나무나 꽃이나 하루하루 자라는데 자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왜 카메라랑 뭔가 이렇게 조작한 거는 꽃이 확 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보이지만 이렇게 싹이 나는 게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육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육안에 무슨 기적기사로 보이는 그것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건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키우시는 일이에요. 변화시키시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커진 것 같지만 어느 날 큰 게 아니지요. 계속 큰 거예요. 매일매일 자고 깨면서. 비바람이 와도 나무는 자랍니다. 눈보라가 쳐도 나무는 자라요. 햇볕이 쪄도 나무는 자라요. 그게 뭐예요?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은 그 성령을 주쳐서 사는 삶에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줬지 않는 것은 내 소욕이 강한 것이요? 아니면은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아니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하는 일이 조금 해 보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화려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바벨탑 짓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벤트 만들 수 있어요. 불꽃놀이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키우는 일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일본에서 한국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일본 교회가 작고 성도들이 적습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작고 적으냐? 아니죠. 성령님은 한 분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셔도 하나님이고 몇십만 명의 교회의 그 회중 속에 계셔도 하나님이고 그냥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나고 혼자 있어도 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회중들이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는 성령의 파워가 더 강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파워, 성령의 파워는 별거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불가능은 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속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런 거를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리고 어딘가 가서 그것을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벤트 속에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준비된 어떤 걸 통해서 내가 그거를 감각적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또 성령님 안 계신 것 같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잘 때나 깰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평강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거지. 내가 승리하고 내가 숨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지 밖에서 누군가가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을 내 안에서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화를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화를 타고 있는 그 속에 가면 찬양도 타는 것 같고 나도 타는 것 같지만 내 속에 불이 없으면 나 혼자 오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싸늘한 거예요.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이나 기쁜 마음이나 평강한 마음 아무 마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따뜻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면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아서 거기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사철마다 때 맞춰 다 갖고 그게 복 있는 자인데 우리 복 받았잖아요. 복의 근원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그게 항상 어디서나 누려져야 되는데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누려져야 되고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사막에서도 불에서도 물에서도 어디에서든지 누려줘야 된다고. 왜? 그건 내면이니까. 사막이나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그런 것들은 상황이지요. 응?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지요. 그 상황을 내 내면에 받아들이면 내 내면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내면에 성령의 불이 계시면은 우리는 상황에서 성령의 그 불, 성령의 임재, 성령의 그 생기, 성령의 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상황에 지시는 분도 아니고 끄시 꺼지시는 분도 아니고 눌림을 받으시는 분 아니잖아요. 우린 자꾸 영적으로 눌린다라는 말 잘해요. 성령님이 안 눌리면 우리 안 눌려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눌린다고 생각하면 눌려요. 그 내가 눌린다고 생각하는 그 감각, 그 감정, 그 생각, 그게 성령님의 생각이냐고요? 아니지요. 그건 내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나 어떠한 나에게 그 몸이나 그런 거에 느끼는 거에 내가 반응하지, 성령님에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성령님은 우리들을 가르치시고요.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가이드 해주십니다. 지켜주셔요. 그리고 우리들을 리드해 주셔요. 앞장서 주셔요. 우리의 모든 거를 늘 함께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길 잃어버릴 일 없고 우리는 선생님 잃어버릴 일 없고 나를 붙들어주는 분, 나를 도와주는 분 잃어버릴 일 없고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혼자 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외롭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앞장서 주시는 분을 가니까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셔도 내가 믿어야 그 구원이 내게 체험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내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불, 그분의 불은요, 온 세상을 다 밝힐 수 있고, 온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불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를 안 믿으면, 나 하나도 못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구는 고사하고, 내 마음 하나를 하나님이 못 살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은 말씀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래서 이렇게 위탁한 말씀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언에는 두 가지가 있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한그 예언은 한문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탁해서 전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 말씀이 예언인데 후자가 우리가 보통 쓰는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포된, 약속된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성령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려는 대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그분이 해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스스로 그분이 사랑으로 모든 지체들을 이으셔서 각 기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도록 지금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은사를 주시고 그분이 소명을 주시고 그분이 배치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좇아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져 갑니다. 사람이 할수 없어요. 사람이 교회 못 세워요. 사람이 자기 은사를, 자기 소명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 뜻대로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를 그분이 만드세요. 우리들의 만남의 고리가 성령님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이게 평강의 띠로 이어질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흐름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줄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지금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어지고 우리끼리 하는 일은 결국은 다 갈라져요.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다 그 자기들의 일을 하기 때문에 바벨탑을 짓다가 어떻게 하나님 다 흩으시죠. 하나님 다 흩으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지만 말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말씀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불가능이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친히 그대로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그런데 왜 그것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지금 멸시치 말아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가 멸시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내 말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내 주장하고 내 의를 내고 나의 소욕을 하나님한테 졸라대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요? 내 뜻대로 하나님 해주세요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다예요. 하나님 뜻이 알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 뜻 다 모릅니다. 그러나 얘기한 대로 하나님 뜻은 그냥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가 생기 있게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며 누리며 나누며 그것을 더욱더 펼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없어도 되고 사람이 없어도 되고 내가 어떤 위치가 없어도 되고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보장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가 복된 이다 하고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자꾸 나의 원함을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그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고 계시고 내 뜻도 안 들어주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공평하신 하나님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지 우리들은 계속 하나님을 자꾸 의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으로 내가 판단해서 그 판단을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그러면은 상황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내가 단면적인 것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하는 거는 바닷물에 그냥 물방울 하나 같은 그런 지식인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뭐 정말 바다 깊은 속, 음부 속이라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아는 척해가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오르니 그러니 잘하고 계시니 못하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르실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거는 어떤 건데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놓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홀하지 않으면은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기 싫은 거, 내가 왜 사랑해야 돼? 난 사랑 없어. 이런 나의 어떤 모든 말 다 버리고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난 주의 것입니다. 난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그 능력을 누릴 때, 그 삶의 열매를 가질 때 정말 하나님은 말씀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시는 분인 거라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증거하기 이전에 뭐예요?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삶의 열매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나를 안 내어드리면, 나 사랑하기 싫어요. 나 사랑 못해요. 나 딴 거 사랑해요. 그 사람이 나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나에게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딴 소리만 자꾸 하고 있으면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선이에요. 내 말을 지금 하나님한테 갖다 쏟아놓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 말 들어주면 하나님 할게요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굉장히 좋아했던 자매가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그 자매하고 결혼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헌신해가지고 그 이렇게 신학교도 가고 뭐 하겠습니다. 이제 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되시기 전에 얘기예요. 그냥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저러다 저러다. 근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답을 안 할까? 그러다가 내려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하셨어요. 왜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면 안 됐는지 그런 거는 그 목사님 모르세요. 물론 딴 사람도 알 그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르고 조르던 그거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 그거 졸릴 동안에는 그것만 자기도 기도 제목이었고 아무 길도 알려진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약속한 게 뭐냐면 그것만 하게 해주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만 주시면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게 해주시면 나 이 병만 낫게 해주시면 하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맹세와 그러한 서원을 원하시지도 않고요. 그 약속을 믿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세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가장 좋은 거요. 가장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사대지요. 우리는 네 하겠습니다. 종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냥 어른네가 아버지 졸라대듯이 막 졸르는 거. 우리가 졸르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가장 필요가 뭐냐, 우리의 가장 없어서는 아니 될 게 뭐냐, 참생명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게 원하셔서 그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다 치러주셨는데 우리는 맨날 땅의 것 구하는 거예요. 내 소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자신은 멸시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건강이나 부나 어떤 명예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초대해 주셨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몸 안에 초대해 주셨어요. 몸 안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의 자녀로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넌 내 것이더라. 근데 그게 별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대수롭지 않고 나는 누군가의 그 사람의 사람이 되고 싶고 어느 단체의 그 속에 들어가고 싶고 난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그 악망과 칭찬 속에 있기 원하는 거.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로 사람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이름도 없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핍박받고 없이 여김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배치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과 더불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한다고 우리가 서로 성령으로 인해서 귀히 여기는 거고 서로 사랑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을 누리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는 우스운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니들 같은 사람들 별거 없는 소수물이고요. 정말 뜬금없이 구름 잡고 사는 사람들 같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소욕으로 사는 거 아니고 서로 자기 유익을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서로 도와가면서 한 마음 한 뜻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 져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특권이에요. 세상에 높은 데 사람이 많아요. 낮은 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 낮은 데에 예수님이 내려가셨으니까 우리는 더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의 종들이잖아요. 가서 그들과 이웃되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로서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 가가지고 제사장들이나 왕궁에 가셔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셨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 사도들이 제자들이 보여준 모든 삶은 낮은 데에서 애통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죄인들과 더불어서 그들을 이웃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우리는 앉아서 병자들 모으는 의사 선생님들, 병원 차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환자들 옆에 가가지고 이웃이 돼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일으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른 거예요. 죄인과 병자들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되고 그들을 오히려 섬기는 자 돼야죠. 그들을 나의 어떠한 정말 벌의 도구 삼으면 안 돼요. 물론 내가 의사 선생님들 다 뭐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가 돈벌이로 자기 환자들을 생각하고 있다면 성도들을 목사님들이 헌금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헤아리다는 거는 아까 판단하고 비판하려는 거가 아니라요.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영과 혼을 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게 어느 게 하나님 거고 어느 게 세상 건지, 어느 것이 사탄에게 온 거고 어느 것이 인생에게서 나온 거고 어떤 것이 성령에게서 나온 건지 그런 것들을 가리는 거예요. 그걸 가려서 좋은 것을 취해라.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라는 얘기예요. 어떤 거는 그렇게 하는데, 뭐 물질적인 건 그렇게 하는데 사람 관계에서는 정에 이끌려 가고요. 응? 또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삶에 있어서 보통 그냥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서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치우침이 없이 빈틈이 없이 24시간 어떠한 때라도 아니 어떠한 면에서라도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항상 성령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버려야지 뭐 세상 것을 뒤로 하고 주님만을 쫓는 그러한 것을 좋은 것을 취하려는 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 앞에 항상 선을 쫓으라는 15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을 취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것 취하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가 뭐 농담하는 거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거 유행 쫓는 거 우리가 이 정말 악인 줄 모르고 악에 젖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86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이제 그 제가 일본에서 사는 동안에는 메이커라는 것이 저기 뭐라 그러나 도시바나 무슨 그 나셔널이나 이렇게 해서 자동차나 전기 기구 같은 거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 메이커가 그런 거지. 나는 옷이나 신발이나 그런 액세서리나 그런 거에 다 메이커라는 것이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써 있었지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좋은 메이커, 나쁜 메이커는 전혀 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요, 이민사회 가서 또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접하다 보니까 한국 다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근데 조금만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그거를 알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서 메이커 살라고 그러고 그 메이커라는 게 뭔가. 근데 메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다들 메이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하게 사나. 모르면은 다 편한데 우리가 세상에 메인다는 거는요. 그 정말 하나님 거 아닌데 메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물론 나도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개념도 가르친 일이 없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을 해본 일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쭉 그러고 나서도 20년이 넘어 지금 살면서 제가 한국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생활이라고 생각되는 거가 그 사회에서 그런 유행 속에서 매이는 것이 악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세상 것인지도 의식하지 못하게 그냥 크리스천 라이프에도 너무나 많이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고 매여 있는 거를 볼때참 피곤하게 산다. 참 자유하지 못하다. 계속 자기도 매이고 사람 눈에 어떻게 보나 보이나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항상 원함이고 기도는 되는데 실제로 너무나 그 매인 것과 젖은 것이 많구나 하는 거를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상관없이 산 사람은 그게 진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정말 내 마음에 들어서 그냥 예쁘고 아니면 따뜻하고 뭐 그런 기준이 다른 거지요. 메이커라는 기준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게 메이커가 뭐 별별데 다 있지요. 어떤 가게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요. 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말하면 인류와 이류와 삼류와 그 집에도 있고 뭐 아파트에도 있고 나는 이 정도는 가져야 되고, 이 정도는 먹어야 되고, 이 정도 가게 가야 되고, 이게 내 체면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어떠한 밸류가 된다면, 가치가 되고, 그것이 가격이 된다면, 우린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무게는 우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우리는 굉장히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거로도 매길 수 없는 값어치를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면에.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세요? 내가 멋있는 옷 입어서 명품 뭐를 가졌을 때 나타나세요? 아니요. 그럼 하나님 안 나타나요. 왜?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명품 찾으셨겠어요? 인류 학교 찾으셨겠어요? 인류 대학을 찾으셨겠어요? 인류 직장을 찾으셨겠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궁궐에 오신 것도 아니고 인류 모에 오신 게 아니에요. 병자들 속에, 가난한 자들 속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그냥 비우셨어요. 크리스천들의 한 권세는요, 나를 비울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권세를 가졌어요. 세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가졌다고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진 거예요. 그러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한 생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만큼 큰 건지, 얼만큼 좋은 건지, 얼만큼 강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니, 이 세상에 얼만큼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거 생각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전 솔직히 그래요. 제가 사는 삶은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런 나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것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곧대곧대 이어진다면, 그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 자비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정말 감격으로 느끼게, 누리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내가 스스로는 살지 못하고 내가 모두의 도움을 받아서 사랑의 빚진 자 되는 그 자리에 먼저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나를 업스여기고 나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의 자리에 놓으신 거잖아요. 그걸 은혜로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은혜예요. 우리 그 은혜 다 가졌잖아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요. 낮은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며 또그 은혜를 나누세요.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은혜가 더해져요. 왜? 우리가 높은 자리 가려고 할 때는 은혜를 못 누리고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나눌 때에 더불어 기뻐하며, 정말 그 은혜를 나누는 자체가 우리가 그 위로 올라가서 높은 자리에, 강한 자리에,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가 부족함이 없는 자리예요. 목자가 양 옆에 있는데 궁에 들어가고 싶어서 양을 팽개치면은 응?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 섬기는 자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이미 계십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라도, 그 자리가 아무리 외로운 자리라도, 그 자리가 어느 사람도 함께 할수 없는 그러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자리라도 주님은 거기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아니요, 혼자 있지 않아요. 거기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내가 위를 볼 때는 옆에 나보다 더 지금 어렵고 낮은 자리에서 그 있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만 외롭고 나만 혼자 버려져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 속에 있으면요. 아니요. 이 세상에는 그 내가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로 품으면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섬길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힘든 일, 못하는 일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결국은 바울도 그 데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성령을 쫓아서 그 삶 속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그 자기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기를 이제 원하지요. 그걸 권면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리라. 그들에게 구하는 것은 역시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습니다.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그 많은 사람이 그 말을 똑같이 들었는데 아, 내 병도 고치셨어. 믿으면 그 사람 나아요. 근데 에이, 하나님 내 병은 안 고쳐. 그럼 안 나아요. 아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 안에서 병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병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도 저의 약함과 그 통증과 여러 가지 육체의 그런 것들 정말 우리가 내가 육체라는 것을 제가 잊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 육체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내가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만큼 제 육체가 저에게 말을 해요. 그거는 굉장한 지침이기도 하고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내가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안 잊어버릴 만큼 항상 기억할 만큼 그게 저에게 유지가 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병원 저 병원 가서 제 병을 찾아봐서 어떻게 고치려고 그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병이 없는 그 속에서 난 주 안에 거하다가 주님께 가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는지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제가 영생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영생 하나로 기뻐하라 하셨고 그 나만 따르라 하셨고 하는 그 말씀에 그냥 하는 거는 제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그냥 머리 박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살았냐? 살 수 있느냐? 앞으로도 할 수 있을까? 그걸 헤아려 본 일 없어요. 왜? 말씀하신 분이 믿으시니까 그분이 이루심에 대해서 그냥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가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하는데 우리가 매일 거울 들여다보세요. 매일 성경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나? 어디가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치우쳐졌는지도 모르고 우리 내면에 내 죄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본들 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합해 살기를 원하는 고백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도 해주시고요. 고백하게도 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씻어도 주시고 진리로 인도도 해주시고 마땅히 알 바 모르는데 가르쳐도 주시고 도와도 주시고 붙들어도 주시고 기억하게도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우리를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각기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처럼 내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피값으로 사셔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 그들을 정말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날까지 이루심에 대해서 또 믿고 확신하며 그리고 위탁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그 다루심은 영과 혼과 몸 모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몸이 태어났을 때부터 참 약했는데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체육이라는 거를 거의 해본 일이 없이 50m는 뛰어도 100m를 숨이 차서 못 하고 햇빛에 잠깐은 나가 있어도 좀만 있으면 식은땀이 나가지고 항상 이렇게 견학 그늘에서 견학을 해야 됐고 버스를 타면 멀미를 해가지고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가다가는 내려서 걸어서 집에 가야 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 어떻게 결혼해서 어떻게 애기 낳느냐 했는데 내 아이 다 임신 중독증으로 나서 어떻게 애 키우느냐 했는데 하여튼 연태까지 살아남은 게 제일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아프냐 그러지만 저로서는 정말 살 수 없는 자가 일어날 수 없는 자가 매일매일 기적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도 오히려 제가 내가 왜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나를 살리시느냐에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육체는 아무리 튼튼하나 뭐하나 썩어 그냥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육체를 갖고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러한 그릇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나를 살리고 계시니까 온전히 그것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지다. 근데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영이죠.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어요. 혼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신세계지요. 내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육체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혼이 있고요. 혼의 다스림을 받고 몸이 이렇게 하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우리의 혼과 몸이 다 다스려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갈등 구조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은 사실 원래 죽었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지요. 그래서 영혼을 같이 놓을 수도 있고 따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놨을 때는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지금 영이 살아났다고 그럴까 교제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거기에 내 혼이 이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할 때는 우리의 영혼 자체가 자꾸 사탄의 종으로서 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 날에는 썩지 않는 옷을 몸을 새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육체가 약하고 뭐 일찍 죽고 아니면은 늙어 죽고 그것 상관없어요.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그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때까지 지켜지기를 원하느라. 다시 말하면 온전히 예수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기를 원하노라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따로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것이 그냥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하노라. 그게 점도 흠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합하도록 지금 역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 성령님이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합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지금 보혈로 좋은같이 붉은지 흰눈같이 희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그대로 믿지 않고 그것을 지금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며 우리가 예언을 멸시하며 아직도 내 주장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소욕대로 사는 그런 부분들을 성령님이 자꾸 죄로 토하게 해서 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게 그때까지 보존되기를 계속해서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그것을 이루시리라. 정말 아멘입니다. 그분이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지요.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하겠습니다. 아무리 대답해도 할 수 있는 보장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지금 권면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붙들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건 굉장한 겸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데살로니가 사람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같다는 거를 바울이 누구보다 다 아는 거예요. 그 기도해달라. 바울의 기도는 되게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두려움 없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거를 기도해달라고 항상 부탁했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거는 하나의 인사의 방식이죠. 너희들이 거룩한 관계다.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로 그러나 친밀하게 서로 인사하라지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써준 그 편지를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이거는 어떤 사람들만 보라가 아니라 모든 그 형제들이 바울이 사랑하는 모든 그 교인들이 다 같이 알고 같이 읽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건 어떤 특수한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요. 모두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편지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너만 읽지 말고 나눠주라. 우리 이거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또 어떤 거를 나눌 때에 자기 원하는 사람들만 나눠줄 수 있어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제가 이제 지금 인터넷으로 그냥 저기 말씀 나누지만 그때 처음에 일본에서 테이블을 했어요. 그런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져가라였어요. 그래서 지체들이 원해서 녹음을 해 주세요 했기 때문에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이제 테이블 내가 맡겼어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녹음을 해서 일본으로 보내서 그 사람에게 원하는 사람들 벌써 리스트가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 리스트대로 한게 아니에요. 나는 딱 이렇게 꼬박꼬박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메시지 두 개씩 앞뒤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자기가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보내고 싶을 때에 자기 교회 주보하고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교회의 그 성도들, 주보들 그렇게 해서 한게 아니라 지금 원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골고루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해도 안 됐어요. 그 테이프 자체를 끊었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은요. 내가 주고 싶은 사람만 준다든지 아니면 양식이면은 계속 공급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랄까? 기분 내켜서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하는 자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라는 거는 항상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사람들, 내게 이어준 사람들,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나눔도 끊지 마세요. 항상 들려주라.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사람들을 나의 지체로 끼고 있는 것, 나의 사랑하는 자로 내 품에 그 손에 내 삶의 영역 속에 품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에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 혼자 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같이 살아요. 나 하나 잘 되는 거, 우리 믿음은 물론 각기 자기 것밖에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선되는 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서게 되는 거예요. 나만 서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린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중보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섬겨야 됩니다. 끼리끼리 이제 여기서 족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이요, 지혜를 받은 것이요,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가 우리를 감사, 감격,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넘치게 하고, 그리고 그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나눔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만이 존귀히 여기심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게 하시며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